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전국 단위 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평균 2.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7일 미시건과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를 방문해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7일 저녁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유세를 벌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뉴햄프셔주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 FBI는 6일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 지난 7월에 내린 결론에서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는 등 매우 부주의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미 국가 니카라과에서 6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부인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운 다니엘 오르테가 현 대통령이 재선됐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부부 대통령 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니카라과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르테가 대통령이 71% 이상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르테가 대통령은 통산 4선에 성공해 내년 1월부터 5년간 니카라과를 이끌게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380만여 명의 유권자 중 65%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연합인 민주주의 광역전선 등은 70%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불참했다며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앞서 이번 선거가 오르테가 대통령의 독재 가족 왕조 건설을 위한 희극이라고 비판하며 투표 불참 운동을 벌였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에 따라 비상대기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나토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7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나토군 지휘관들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지상군에 대한 준비태세에 나섰습니다. 애덤 톰슨 나토 영국군 대표는 현재 목표는 두 달 안에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대응 시간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병력은 영국을 포함해 나토 28개 동맹국에서 차출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뷰의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신임 재정부장으로 샤오제 국무원 부비서장이 선임됐습니다. 중국은 이와 함께 국가안전부와 민정부, 감찰부 등 주요 중앙부처의 부장도 교체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7일 상무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재정부장의 샤오제 국무원 부비서장을 국가안전부장의 천원칭 국가안전부 서기를 민정부장의 황수셴 감찰부장을 임명하는 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 성향의 러우지웨이 부장은 임기 5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전격 경질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59살로 랴오닝 출신인 샤오제 신임 재정부장은 재정부에서 오랫동안 요직을 거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재정부 부부장을 지낸 뒤 이후 후난성 부성장, 국가세무총국장, 국무원 부비서장을 역임했습니다. 미국 최초로 여성 법무장관을 지낸 제닛 리노가 7일 향년 78세로 타계했습니다. 파킨슨병에 의한 합병증이 사망 원인입니다. 리노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3년부터 8년간 미 법무부를 이끌었습니다. 재임 당시 리노 전 장관은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된 여러 사건을 다뤘습니다. 취임 첫 해인 1993년 미국 남부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발생한 사교 집단 다위파를 강제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 80명의 신도가 사망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1994년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모두 연루된 화이트워터 부동산 사기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북한이 전략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등 현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이 풍계리와 송창리, 적적지역 등에서
북한 주민들도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말을 주고받는다는 미국 민간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은 당국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을 방문한 국제기구 관계자는 수재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겨울을 맞고 있어 이대로 겨울이 닥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inter is going to be the main challenge. Temperatures are going to be dropping to about minus 15 degrees.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북한이 전략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한군 당국은 아직까지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당국은 현지 시간 오는 8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구성시 방연 비행장 등에서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화규 대령의 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미 대선 등 현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이 풍계리와 송창리, 적적지역 등에서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감시 체계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화성-10호라 불리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 구성시를 포함한 북한 일부 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텔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시엔 북한이 지난달 20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방연 비행장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맞춰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할 경우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부각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는 특히 북한이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오는 8일부터 새로운 대통령 취임 날인 내년 1월 20일 사이에 미국 길들이기 차원에서 반드시 도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클린턴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북 텐스가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북한이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 우리한테 강하게 나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도발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 사거리 3,500km에 달하는 무수단 미사일은 태평양의 괌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구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R-27을 바탕으로 개발돼 지난 2007년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는 지난 4월을 첫 시작으로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8차례 실시됐지만 성공한 건 지난 6월 22일 딱 한 차례뿐입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 즈음에 굳이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무수단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실전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연구위원은 북한이 실패를 거듭한 만큼 무수단 미사일의 기술적 성숙도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정치상이 좀 혼란하고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좀 도발을 안 하는 좀 경향이 좀 가능이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 대선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쯤 발사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안 쏘는 거 봐서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아니면 미사일의 기술적 성숙도 규정을 조금 더 고려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한편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에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감시 중이지만 도발이 임박한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어제 서울 외교부를 예방한 마크 리퍼트 조한미 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 대사 그리고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 대사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굳건한 미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와 미한 양국의 독자 제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일 주재 미국 대사의 외교부 예방은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 동북아 지역 주재 미국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말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북한인들의 불만, 대담한 농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CSIS가 북한 내 9개 도에 살고 있는 주민 36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CSIS의 위탁을 받은 설문조사 요원이 이들에게 이웃, 친구, 가족이 개인적으로 예전보다 국가나 삶에 대해 불평과 비난을 합니까? 라고 물은 데 대해서 36명 중 35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CSIS는 또 가까운 사이끼리만 있을 때는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농담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사석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권을 비판하거나 정권에 대해 농담하면 심각한 위험 부담을 진다며 북한 당국이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고려하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놀라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탈북자가 아닌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점이 더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문조사는 28살에서 80살 사이 남성 20명과 여성 16명을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이들은 평양시, 청진시, 무산시,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량강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노동자, 의사, 회사 대표, 주부, 공장 노동자, 이발사, 요리사, 목욕탕 직원 등이었습니다. CSIS는 북한 내부에서 여러 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력이 있는 단체에 조사를 위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근성을 가장 크게 고려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표본 추출 방법을 따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요원이 기존에 알고 지내던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해 대화를 통해 응답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더 소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와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북한의 핵 문제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져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제재 결의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두 달 가까이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 제재 결의에 포함된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축소 또는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까지 공개리에 북한 주민의 민생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 만큼 러시아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북결의 2270호도 러시아가 시간을 끄는 바람에 채택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미국은 2월 27일 표결을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을 요구해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며칠 뒤인 3월 1일에도 러시아는 24시간 검토라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표결은 그 다음 날에야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결의안은 아니지만 지난 5월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에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자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언론 성명 채택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이 아직 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대통령령 초안의 서명이 완료되면 유엔에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공개된 러시아의 초안에는 북한 선박의 운영과 소유, 대여 금지는 물론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 광물의 수입 중단 등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이행이 공식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의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에 서명해야 합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대북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어제 기자설명에서 이와 관련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금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뒤에 북한의 단체 30곳과 개인 40명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내리는 등의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여름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들이 겨울을 앞두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재민들은 밤에 불빛도 없는 임시 천막에서 얇은 이불에 의존해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 무산군의 수재민이 밤에 쓰기 위해 장작을 패는 소리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무산군 마을 한복판에는 한두 사람이 겨우 쪼그리고 들어가 살 수 있는 크기의 임시 천막 수십 여 개가 줄지어 있습니다. 나무 몇 개에 방수포를 씌운 엉성한 형태의 천막 한 모퉁이에서는 말린 물고기 몇 마리로 국을 끓이는 수재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가 최근 공개한 동영상은 수해로 집을 잃고 임시 천막에서 살고 있는 무산군 주민들의 실태를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8월 말 홍수로 집을 잃은 37살 박은혜 씨는 현재 남편과 11살 된 딸과 함께 임시 천막에 살고 있다며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가 없어 밤에 불빛도 없고 얇은 이불 하나에 의존해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적십자회 요원인 박 씨는 그나마 장작을 떼면서 몸을 녹이고 있지만 임시 천막에서 겨울을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홍수로 마을 전체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서 밟고 있는 자리가 여기가 길이고 그다음에 저기 저 지금 이 대원스님 연구실 앞은 이 앞에 쭉 이 앞에 이렇게 하단이랑 있고 예 여기 꽃이랑 피고 그다음에 여기는 유치원 아들이 마당이 막음해서 군에도 있고 여기가 강변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강이 흐르는 데가 강이 돼서 다 돌석 죽에서 이런 제방공사까지 한 강이 됐습니다. 제방 높이가 내한테 한 이만큼 됐는데 구길 다 넘어났단 말입니다. 물이
홍수로 집은 거의 파괴됐고 남은 것은 모래와 돌무더기 홍수가 몰고 온 토사뿐입니다. 75살의 옥리주 할아버지와 72살의 리선덕 할머니도 국제적십자사가 제공한 방수포로 만든 임시 천막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고령의 나이에도 낮에는 다른 수재민들과 함께 인근 주택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등 건설 작업을 돕습니다. 식사는 당국이 나눠주는 식량에 의존하고 있고 식수는 근처 개울가에서 길어온 물에 식수 정화제를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 적십자회 유원인 박 씨는 옹리주 할아버지를 비롯한 수재민들에게 식수 정화제 사용법 등을 알려줍니다.
알약 한 알을 이렇게 넣고 풀어서 30분 동안 놔둬야 됩니다. 석약을 물동화 알약입니다. 이걸 꼭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 아픈 것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설사하신 일도 없고 이 약을 뉴스 잡숴야 됩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최근 함경북도 수재민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현지 주민 심혜선 씨도 8월 말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임시 천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그릇 몇 개와 얇은 담요, 이불 두 개, 그리고 식수 정화제가 전부입니다. 심 씨는 밤이면 너무 춥다며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 끌어안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심 씨는 두 살 된 딸이 있는데 최근 열이 심하고 기침을 많이 해 인근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딸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며 땅콩과 설탕, 분유, 비타민과 무기질을 섞어 만든 영양식인 플럼피너트와 경구 수분 보충 가루를 처방해줬습니다. 의사는 최근 질병으로 진료소를 찾는 환자가 10배 정도 늘었다며 아이들이 설사와 호흡기 질환에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의 패트릭 플러 대변인은 수해 지역에 겨울이 닥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옷과 연료 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winter is setting in, so it's getting exceptionally cold here. We're down to 0 degrees. And it's not a situation where people can continue to live under plastic sheeting.
다음 달이면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만큼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숙소와 기본 구호물품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수재민 33만여 명을 지원하는데 미화 1,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목표액의 25%밖에 모금되지 않았다며 추가 지원 없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만성적인 북한 식량난의 원인을 북한 당국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인권 문제와 결부시켜 책임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지난 3분기 식량 배급량이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애나 위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VOA에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을 인용해 북한 주민이 만성적 고통을 겪는 것은 북한 정권의 선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 1일 VOA에 북한 당국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했다며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처럼 국제사회 지원으로도 북한 식량난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인권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지시키고 북한이 이런 심각한 위반 행위를 멈추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도록 만들고 북한 주민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며 가장 책임이 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런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탈북자 한 명이 지난 3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난민 입국 현황 자료를 통해 30대 여성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해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정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탈북자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04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 난민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달 2,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은 한국인들의 모습,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전직 기자 출신으로 한국의 한 대기업 중역을 지낸 미국인이 자신의 서울살이에 대한 책을 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불량배 옆집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 전직 미국 언론인이 한국인들의 안보 불감증에 대해 내린 나름의 평가입니다. 20여 년간 워싱턴포스트 신문기자로 일하다 현대자동차로 자리를 옮겨 3년간 한국에 머물렀던 프랭크 에렌스 씨가 책을 냈습니다. 한국 사회와 기업 문화, 한국인들의 가치관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관찰한 서울맨이란 제목의 이 책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에렌스 씨는 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Right when it was happened, fighter jets screamed low over our 21-story Hyundai Tower. And when you hear a fighter jet come by, it's terrifying, at least for me. So I stood up.
전투기가 서울의 현대 타워 위로 굉음을 내며 저공 비행하는 것이 무서워 벌떡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주변에 한국인 동료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에렌스 씨는 몇 시간이 지나서야 뉴스를 통해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으며 전투기가 왜 서울 도심을 지나갔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에렌스 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의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보도된 지 8시간이 지나도록 자신이 거주하던 미군 기지의 한국인 경비원이 이 소식을 전혀 몰랐는데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But I was immediately struck with this idea that I could live here 40 years and still not figure it out entirely, you know? And that was that story just
에렌스 씨는 한국인 경비원의 이 같은 반응을 접한 순간 한국에 40년을 살아도 이 나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렌스 씨는 한국인들이 북한의 도발을 계속 흡수하고 감수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불량배 옆집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렌스 씨는 자신도 점점 한국인들과 비슷한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에는 전쟁지대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6개월 후에는 무덤덤해졌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ere's a feeling among South Koreans that the North will never launch a full-out attack because they know of the U.S. and South Korea RRK retaliation.
에렌스 씨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을 아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절대로 전면적인 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도 한국인들을 안심시키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대규모 회의가 이달 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주최로 열립니다. 미국 전현직 관리들과 연방 상원의원 또 탈북자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센터 산하기관인 부시연구소가 오는 29일 어둠 속의 빛 북한 자유포럼 행사를 개최합니다. 부시센터의 애슐리 맥콘키 국장은 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포럼에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백악관 국가안보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그리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셉 김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 특히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됩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시연구소는 독자에 살고 있는 2,40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 대상이 되고 있고 집회, 결사와 종교, 표현의 자유 같은 근본적인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한인권법에 서명해 발효시키고 백악관에서 탈북자들을 면담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부시센터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인터뷰 동영상 제작과 탈북자 초청 인권 토론회 개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 어둠 속의 빛 발표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암은 유방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건 폐암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암협회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방암이 연 발생 건수 약 160만 건으로 전 세계 여성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 건수 순위에서도 1위로 이 기간 전 세계에서 여성 약 52만 명이 유방암으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HO 산하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폐암은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이 52명으로 북한 여성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입니다. 폐암에 이어 유방암 45.7명, 대장암 26.8명, 자궁경부암 15명 순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폐암은 암으로 인한 여성의 사망률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폐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47.8명으로 두 번째인 유방암의 18.7명보다 2.5배나 많았습니다. 이어 대장암과 간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15세와 44세 사이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발생률 기준으로 유방암이 10만 명당 2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궁경부암이 14.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난소암, 폐암, 갑상선암 순이었습니다. 암 사망률 면에서는 자궁경부암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이 6명, 이어 폐암, 뇌종양, 백혈병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암협회는 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여성 폐암의 발생 원인으로 흡연이나 간접흡연, 대기오염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의 이런 지적과 북한에서 여성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고려하면 북한에서는 미세먼지 같은 실내외 대기오염이나 간접흡연 등을 중요한 여성 폐암 발병 요소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의 수준을 밝혔습니다. WHO가 대기오염 측정에서 기준으로 삼은 미세먼지의 농도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94개 나라 가운데 공동 117위로 중하위권에 들었습니다. 이 순위는 하위권일수록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WHO 조사 결과 북한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27마이크로그램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 26.마이크로그램, 페루, 폴란드, 니카라과, 앙골라 등과 비슷했고 중국은 54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에서 재학 중인 탈북자 자녀 가운데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의 숫자가 이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들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탈북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육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해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탈북자 자녀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모두 1,2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수는 1,226명이었습니다. 올해 9월 현재도 재학 중인 탈북자 자녀의 51%인 1,383명이 제3국 출생으로 집계됐습니다. 탈북자 자녀가 태어난 제3국의 99%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자 자녀들의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등을 당하고 중국인 남편의 아이를 낳은 뒤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진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아버지보다 중국인 아버지를 둔 탈북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당하는 인권 침해 상황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중국에서 반노예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뒤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나면 중국에 두고 온 자녀들을 불러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 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입니다.
초등까지는 아버지들 중국에서 데리고 살죠. 처음에는 엄마 없이.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는 애들도 머리 커지고 또 이 아버지들이 중국에선 소외계층이잖아요. 얘네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춘기나 뭐 이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돈도 없고. 그래서 한 15살쯤에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엄마한테 가서 살면 이제 좀 더 낫대더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조 교감은 여명학교의 경우 고등학생은 북한에서 곧바로 탈출한 학생들이 많지만 중학생 이하는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자녀들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탈북을 못하도록 감시와 탄압이 심해졌고 중국 측도 국경 통제를 강화한 탓에 탈북 청소년의 수는 줄어든 반면 중국 출생 탈북자 자녀들의 한국 입국의 비중이 커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탈북자들의 적응과 생계를 지원하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른바 비보호 탈북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중국인 아버지를 두고 있고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탈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대학 진학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한국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언어 문제 등으로 한국 사회 적응엔 오히려 탈북 청소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 남바다 사무국장입니다.
자기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뭐 탈북자라고 하고 자기는 또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중국인이라고 애들이 놀리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이게 중국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또 탈북자인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은 같은 탈북자 자녀인데도 태어난 장소 때문에 비보호 탈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탈북자 가정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에 사는 백두산 호랑이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가 주변에 나타난 백두산 호랑이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훈춘 지역에 있는 백두산 호랑이의 수는 22마리에서 최대 24마리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중국 지린성 정부와 훈춘시 정부는 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8년 3마리에서 최대 5마리로 추정됐던 역내 백두산 호랑이 수가 현재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북호,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아무르 타이거로 불리는 백두산 호랑이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집계에 따르면 백두산 호랑이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450마리에서 540마리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90%는 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 지역에서 삽니다. 러시아 외 지역에서는 중국 지린성과 헤이룬장성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자연보호구를 지정해 멸종 위기종인 백두산 호랑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지난 2013년 야생호랑이 보호협약을 체결해 백두산 호랑이의 멸종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자연보호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백두산 호랑이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호랑이 개체수를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 정부가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린성은 지난 2001년 백두산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 훈춘 인근에 성급 자연보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격상시켰고 면적은 10만 8,700헥타르에 달합니다. 훈추시 전문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부서의 꾸준한 노력과 주변국들과의 협조로 백두산 호랑이의 개체수를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보호구역을 천여 차례 이상 순찰하고 단속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동 러시아와 중국 훈춘 인근에서 최근 백두산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최근 훈춘 인근 민가에 나타난 백두산 호랑이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산에서 호랑이를 봤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가 임업국 측은 일부 증거를 토대로 백두산 호랑이의 서식지가 중국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점점 서쪽으로 확산한다는 분석을 최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동북지방 외에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도 백두산 호랑이가 종종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호랑이가 생포됐고 지난 3일에는 하바로프스크 인근 지역에서 4살짜리 호랑이가 생포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정부는 백두산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호랑이와 대면했을 때의 행동 요령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천재 피아노 연주자와 그의 여동생의 삶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그린 뮤지컬 음악극이 서울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작자는 이 작품을 통해 많은 탈북민들이 위로를 받고 남북의 관객들이 더 깊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음악예술대학 실기평가 등수를 발표한다.
북한의 천재 피아노 연주자와 그의 여동생 이야기를 통해 남북 분단의 이야기를 풀어낸 음악극 붉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운영과는 일정 안에 추하다.
고맙습니다. 붉은 피아니스트는 탈북과 재입북, 탈북민을 돕는 한국의 목사 이야기, 북한의 지하교회 이야기까지 남북 분단으로 야기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배우들의 움직임과 음악들로 신선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번 작품의 극작과 작곡, 음악감독을 맡은 하다원 씨입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어떤 4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북한 지하교회 성도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 남한 땅에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기도도 크게 할 수 있고 찬양도 크게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입만 번긋번긋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지하에 입을 뒤집어 쓰고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지하에서 입맛 번긋번긋하면서 어떤 찬양이나 기도를 할 텐데 그렇다면 무슨 단어를 그리고 어떤 기도를 어떤 감정으로 쓸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곧바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사랑 음악이랑 한꺼번에 갑자기 나왔어요. 그 곡이 이제 이번 뮤지컬 붉은 피아니스트의 하이라이트 곡인 순결한 신부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하다운 씨는 이번 작품을 위해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과 탈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노래 이 한 곡만 가지고는 무대에 올리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그리고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이 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한 가지의 극을 만들어서 올리자라는 취지를 했고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탈북자들 만나고 세터민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너무 놀랬던 거는 그분들은 지하교회의 얘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대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문이 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하교회는 이미 파멸됐고 이미 잡혀서 다 수용소에 가거나 이제 바로 즉각 처리되거나 그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봤어요. 그냥 얼핏 지나가다 지하교회라는 게 있다 이렇게 들은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뭐 만난 적이 있다든지 뭐 공공연하게 얘기가 돈다든지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거의 한 30여 년간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직접 만나고 그분도 죽을 뻔하고 많이 하셨다는데 그분의 간증이나 설교나 또 직필하신 책 그리고 그게 확실히 맞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게 확실하냐 진실이냐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했었고요.
이번 공연에서 세 사람의 역할을 맡은 장지호 배우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번 작품에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장지호 배우입니다.
그 접경 지역에서 실제로 그 탈북자들 돕는 분들하고도 일을 한 적이 있었고요. 중국에 있을 때. 좀 이런 삶이 있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는 사실 뭐 통일이라던가 뭐 분단의 현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선정적인 미디어로서 접하게 되고 정말 우리 이야기, 우리 가족이 연결된 이야기, 우리 친구들의 연결된 이야기, 그들이 먼 조상으로는 같은 가족이었던 것들을 쉽게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들도 같이 아, 이 북한의 이야기가 개개인의 삶이 있고 개개인의 삶의 그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한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동희 배우는 주인공인 반올림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를 모함해 결국은 탈북을 하게 만드는 최충성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최 장군의 아들이자 이제 올림이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많아서 가장 강력한 욕망 덩어리여서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고 가장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한 욕망과 자기 충동과 자기 충동 그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강동희 씨는 이번 작품을 접하기 전에는 북한의 현실이나 탈북민들에 대해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런 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뭐 신문 기사나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을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환경이고 모습이어서 과연 저게 진짜 실제일까? 왠지 저것도 꾸며진 허구인 모습인 것 같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이제 이 작품을 접하면서 아, 진짜 저게 있구나. 저 모습이 있구나. 탈북민 분들을 이제 세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배에서 이제 언어 코치도 받고 오묘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오묘하게 약간 거리가 있는 그게 참 좁혀지지도 않으면서 또 되게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뭔가 좀 친근하게 가깝게 느껴졌고 아 그냥 우리 같은 민족 같다.
이번 작품의 극작과 작곡, 음악 감독을 맡은 하다운 씨는 이번 공연을 통해 특히 탈북민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남북의 관객들이 더욱 깊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분들이 정말 웃고 울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시원하게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위로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11월 8일 미국이 새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도전과 변화, 도널드 트럼프.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안정을 추구하는 노련한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So let's be stronger together, my fellow Americans. Let's look to the future with courage.
2016 미국의 선택.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방송되는 대선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2-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1.5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강, 강계는 오전에 구름이 많습니다. 평양 안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6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6도입니다. 수풍과 신유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5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0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2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7도, 용현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6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함흥과 심포, 해산, 삼지연 등에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9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영하 3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영하 2도, 평강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8도, 웅기 영하 2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삼지연 역시 가장 기온이 낮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하 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5미터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에도 4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역시 다소 높습니다. 2에서 4미터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전국 단위 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평균 2.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7일 미시건과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를 방문해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7일 저녁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유세를 벌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뉴햄프셔주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 FBI는 6일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 지난 7월에 내린 결론에서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는 등 매우 부주의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미 국가 니카라과에서 6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부인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운 다니엘 오르테가 현 대통령이 재선됐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부부 대통령, 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니카라과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르테가 대통령이 71% 이상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르테가 대통령은 통산 4선에 성공해 내년 1월부터 5년간 니카라과를 이끌게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380만여 명의 유권자 중 65%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연합인 민주주의 광역전선 등은 70%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불참했다며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에 따라 비상대기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나토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7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나토군 지휘관들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지상군에 대한 준비태세에 나섰습니다. 애덤 톰슨 나토 영국군 대표는 현재 목표는 두 달 안에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대응 시간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병력은 영국을 포함해 나토 28개 동맹국에서 차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폴란드, 에스토니아에 4천 명의 나토군 병력이 배치되며 5일 안에 5천 명의 지상군 병력이 공중과 해상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신임 재정부장으로 샤오제 국무원 부비서장이 선임됐습니다. 중국은 이와 함께 국가안전부와 민정부, 감찰부 등 주요 중앙부처의 부장도 교체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7일 상무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재정부장의 샤오제 국무원 부비서장을 국가안전부장의 천원칭 국가안전부 서기를 민정부장의 황수신 감찰부장을 임명하는 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 성향의 러우지웨이 부장은 임기 5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전격 경질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7일 경찰에 미국산 소총 구매를 취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TV연설을 통해 미국산 비싼 무기 구매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제든 다른 곳에서 무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싸면서도 미국의 무기만큼 성능 좋고 내구성이 강한 다른 공급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인권유린 문제를 이유로 필리핀에 대한 소총 2만 6천 정 판매 계획을 중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최초로 여성 법무장관을 지낸 제닛 리노가 7일 향년 78세로 타계했습니다. 파킨슨 병에 의한 합병증이 사망 원인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